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나중에 인구 감소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다.
저희 애들만 해도 전혀 애를 낳을 생각들 안 하더라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 자체에 뭔가 비용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주거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출산휴가 갔다 오면 뭐 자리 없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출산휴가 가는 것 자체를 눈치를 엄청 주고, 임신하면 단축 근무 지원해주는 거 있는데 일이 줄어야 근무를 단축을 하는데 일은 그대로 주고 시간만 단축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아기를 양육할 돈이. 왜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아기를 더 나가고 살겠어요. 그런 게 차라리 그런 데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좀 갈등 뭐 이런 부분도 출산율에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회 분위기라든지 점진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뭐 단발성으로 어떤 뭐 자금을 투입한다 그래서 해결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7%가 감소했고요. 특히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저출생 쇼크는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 역시 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2024년 공영방송 어젠다 조사를 수행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KBS 열린토론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해결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공사 창립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출생 원인과 대응 방안, 그리고 초고령 사회의 돌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이 울음 없는 사회, 저출생과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강민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나오셨는데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분 어서 오시고요.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 원장님.
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활동을 계시는데.
네, 네.
출생률과 관련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 살기 행복해야 출생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를 낳는 여성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까?
뭐 저야 아동권리보장원이니까 아동이 행복해야 그러지 않을까.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도 이 아이들로 인해서 풍요로워질 때 뭐 이런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뭐 아이들이 쉴 권리, 놀 권리 이런 거 전혀 박탈당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공간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박민아 대표께는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말 출생률, 출산율 이 주제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네.
어떤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출산율이 올라간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린다. 뭐가 제일 핵심일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이 행복해야 출생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돌봄이란 행위가 직접 사람이 하는 행위고 또 감정과 떨어뜨려서 볼 수 없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든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든 모든 부모의 삶이 행복해져야 아이들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저출생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저출생 대책의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저출생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님 참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많이 또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의미일 텐데 강 의원님께는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체감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통계청 발표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져서 0.65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수치인지 0.5가 어떤 수치인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합계 출산율 얘기를 하잖아요.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 없이 낮은 수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속도나 수치를 보면 우리가 정말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뭐 15세에서 64세 인구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 또 우리가 노동인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핵심 노동인구인 뭐 19세, 34세 청년들의 비중 또한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출산율이 집계된 그 추이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네. 사실 2002년 때 우리가 출산율이 한 명대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때가 1.178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 이 정도 수치가 되면은 큰일 났다, 위기다 하면서 온갖 인구 정책들을 추진하던 때인데 그게 우리가 2002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 명대가 무너진 게 2018년이었습니다. 16년 정도 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가 1.1에서 1.2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우리가 정말 골든타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본격적인 인구 정책이 좀 추진이 됐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요.
강 의원님 50년 뒤에 우리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상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청에서 이제 인구 추계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였는데 그때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계속 그 감소 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가지고 인구 추계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출산율이 올해도 지금 0.7도 무너질 정도로 더 떨어질 거라고 일단 예측치를 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등되는 것이 그래도 2025년을 지나면 조금은 반등되지 않나라는 이제 예측을 내놓긴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그 수치에 따른 계측인 것이고 이게 과연 우리가 출산율이 저점을 찍었을까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지금 굉장한 위기감을 다들 느끼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뭐 한 진짜 50년, 100년 후에는 네. 아예 생산 가능 인구가 정말 20, 30% 수준으로 전체 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당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3천만 명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요.
정 원장님께 이 질문 드리고 제가 배진경 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여쭙지 않을 수 없냐 하면 몇몇 학자들 중에서는 인구 감소되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생활적으로 저경쟁 사회가 되고 매우 쾌적한 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참고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네네.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인구의 순감소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고 이런 추세를 그 2072년까지 이제 살펴보면 노인이 되었을 때 청년 지금 청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사망자 수는 69만 명이고 출생아 수는 16만 명입니다. 그 차이가 53만 명이거든요. 이 53만 명이라는 인구는 지금 현재 강남구가 55만 명이에요. 강남구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시흥시가 52만 명인데 시흥시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야지 아니면 여수시는 27만 명이기 때문에 여수시 두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생산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내수 감소 뭐 저희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에서 저희 나라만 우리나라만 이 50년 후에 그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예.
이게 다 인구 감소 때문이 아닐까 이런 그렇구나.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경제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세계 10위권 또는 10위 내에 문화 경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50년, 60년 뒤에 인구가 감소되면은 세계 30위권, 40위권 경쟁력에 부과된다는 분석도 하는데 배 대표님께는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생겼다. 올해 초등학생 신입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붕괴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 감소가 되면 우리 사회의 생활에서 어떤 타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생활의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형태란 말이죠. 근데 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형태에서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에서 일단 가게들이 사라지겠죠. 물건을 사러 올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가 사라질 것이고 그 공공 인프라도 사실은 그거를 뭐 이용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어떤 사회 서비스라던가 뭐 우리가 이용하는 가게라던가 마트라던가 뭐 학교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절대 그래서. 수요가 네네.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급격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이비붐 시기에는 100만 명이었잖아요.
예.
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 학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모든 학교의 현재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숫자로 아이들이 23만 명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2024년 대학 입학자 수, 대학 그 정원 수가 51만 명이에요. 이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더라도 반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뭐 군대로 따지면 군대 49만 명 정도가 군인을 가는데 23만 명 중에 남자만 간다면 11만 5천 명이잖아요. 22%밖에 못 채워요. 이런 상황을 경쟁이 줄어들었다. 그걸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너무 무서운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미 수도권에서도 이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이미 9곳이 이제 폐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과
수도권인데도요.
네,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이제 폐원 위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이라고 불리우는 부천, 성남, 광명 이런 수도권에서도 10년 새 계속 이제 폐교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폐원 폐교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점점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 인프라는 줄어들고 더욱 돌봄 환경과 교육 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이것이 결국엔 또 저출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박 대표님께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뭐 양육을 하지만 사실 절대적으로 배우자에게 미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이 양육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육 돌봄으로 가보면 일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여성이죠. 그러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일단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 그건 곧 회사를 떠나야 한다.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다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2, 3년 육아하느라고 회사를 못 나오면 바로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박 대표님께서 뭐 우리가 일반적인 사례가 됐든 뭐 체험한 또 주변 분들의 사례가 됐든 말씀을 좀 적나라한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10년 전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는 남초 회사였고 남자 직원이 80%가 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여직원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직원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가냐 못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휴가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조직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럼 임신한 여직원이 출산 휴가조차도 쓸 수 없는 그 조직 분위기에 남성들의 육아 휴직은 어땠을까요? 단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휴가조차도 행사할 수 없는 조직의 분위기였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이제 쌍둥이를 키우는 지인이 계신데 네. 쌍둥이를 키우면 이제 2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중견기업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1년만 쓰고 이제 바로 복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내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 문화, 이런 조직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해도 못 쓰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 조직 문화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지는데 그것이 쉬다 왔구나. 그러니까 육아가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명되어짐에 따라서 뭔가 쉬고 왔고 뭔가 좀 휴식을 취하고 왔고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나 조직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그 육아와 양육과 이런 출산과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사회적 좀 네. 수고로운 것으로 좀 여겨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배 대표님께 사실은 지옥 체험 아니었을까요?
예. 아니 배 대표님 이렇게 저도 이게 저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왜 사람들은 출산 휴가 육아 휴직으로 불렀을 그게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출산이란 위대한 한 사람을 영웅적 가업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가 떠받들 일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서도 부족할 판인데 배 대표님 이게 좀 나아졌습니까? 왜 이런 인식을 못하는 겁니까?
10년 전 일이라고 지금 박민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11개 지부가 있습니다. 저희 여성노동자회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2년에 접수된 모부성권 상담이 660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병원 검진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검진을 가겠다라고 하면 사직서 써라. 그리고 출산휴가 신청을 하면 이걸 거부하면서 그냥 실업급여 받고 끝내자. 그리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거를 알고 국가지원금 받으러 회사 다니냐. 그리고 신고해라. 벌금 내고 말겠다. 그리고 출산 전후휴가 쓰고서 복귀를 했는데 육아휴직 신청 예정자라고 하면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실 이런 일들이 이런 실랑이조차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정규직인 거예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만 봐도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커리어가 단절되는 문제고 그것이 나의 노동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회사는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이 권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모함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낮에 토론회를 다녀왔는데 네. 이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면요. 지금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진정을 넣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승진차별 사례였어요. 승진차별 사례인데 이 승진차별 사례가 어떤 얘기냐면은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노동자들이 승진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 차별로 이제 그 노동위원회 진정을 넣고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배제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 승진 차별로 이제 그 노동위원회 진정을 넣고 그 결과를 받아들고서 회사로 갔더니 회사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더 이상 신규로 뽑는 여성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만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여성 노동자들에게 너네가 지금 계약직인 이유는 저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그 진정을 제기한 여성 노동자들을 지칭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강연님.
네, 저도 조금 말씀.
네, 네, 네. 그래서 여쭤볼 텐데. 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이죠.
맞습니다.
숱한 이런 보고서.
맞습니다.
여성의 지위 개선, 저출생 환경의 이 또 개선, 또 이런 부분들을 수도 없이 보고서와 연구 영향을 했을 텐데, 출산, 육아, 돌봄, 제도도 했을 텐데, 노동 현장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겁니다. 이게 남성들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고용주 때문입니까? 기업인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 입사한 지 지금 2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제가 뭐 최근 10몇 년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 일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해 오고 있는가를 거의 매년 그 변화를 팔로우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은 정말 많이 되었어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남녀 고용평등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87년에 제정이 됐고 이후에 2008년에 일가정액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같이 통합이 되면서 이 안에서 뭐 모성보호 제도라든지 근로시간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는 표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 지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연구를 위해서 이제 근로자들 인터뷰를 해봤더니
네.
여전히 여성들은 자신의 커리어와 육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결국은 맞닥뜨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 이제 육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맞벌이였다가 소득이 어쨌든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또 본인은 가족에 대한 또 가정 경제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여성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남성의 부담도 너무 커지는 지금 이런 상태로까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급여도 어쨌든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남녀가 각각 1년씩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동시에도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쓸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 수는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중에 남성의 비중도 한 30% 가까이는 늘어났어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전체 쓴 사람들 안에서의 우리가 통계를 본 것이고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얼마나 쓰는가를 보면 남성은 5명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제도 내외 사각지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장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제도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가라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조사도 해보고
예.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라든지 이 휴직에 따른 또 업무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육아휴직 사용이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뽑았던 사람이 1년이든 뭐 몇 개월이든 인력의 공백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원래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인력의 공백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업 정부에서도 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공백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사업주들이 인력 공백 기간에 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워낙에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인력 공백이라는 이슈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남성 근로자들은 나는 커리어에 예.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정 원장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따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정말 저출생과 저출산이 이렇게 중요한데
네, 네.
정부에서는 또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하는 또 소식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에 기업도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지금 저출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 왜 이 문제가 잘 해결 안 될까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또 우리 배진경 대표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직장인들은 적어도 좀 검토라도 될 수 있는데 작가분이나 또는 이렇게 이 프리랜서 지급을 하는 분들은 사실 어디 가서 호소도 못 하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저는 대기업, 뭐 공무원, 공공기관 여기는 제가 보기에 예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성이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것도 아마 그런 영역에서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를 어떻게 줄여갈 건가.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특고와 관련된 특수고용직과 관련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건 재원의 문제가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보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건 정치적 결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문화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가거나 출산휴가를 가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아, 물론 뭐 대체 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체 인력도 파견해주고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일정 기간은 완전히 대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힘들고 귀찮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응원해 줄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차라리 일이 많아지니까 돈이라도 좀 더 주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당으로 누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출산 휴가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대체자가 오기 전까지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당을 그러면 가는 사람도 좀 부담이 덜하고 남는 사람도 일을 더해서 돈도 더 받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저는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왜 실핏줄까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이게 저는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금전적인 보상을 더해주는 거 왜 안 됩니까?
아니, 금전적인 보상도 저는 그것도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전에 육아 휴직, 네. 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들.
명칭부터 좀 바꿔야겠네.
그렇죠. 네. 명칭부터 바꾸고 그게 휴가가 아니고 휴직이 아니고 또 다른 국가를 위한 노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요.
저는 지금 받는 임금하고 똑같이 받는 게 왜 용인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휴직이고 휴가거든요.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를 제가 좀 오늘은 불리해요. 세 분 여섯 분. 근데 저는 그런 문화를 않았습니다.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지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잘 설명을 하면 도움을 드리기로 강 의원님 네. 말씀 듣고 네. 배 대표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에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문화라는 거는 분위기고 우리가 어떻게 손에 딱 잡히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이것과 맞다는 건 인사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공공기관이 왜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연차휴가를 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름휴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백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모든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그것에 기반한 인사관리를 합니다. 이것의 인력 운용을 생각해서 업무 분장도 하고 배치도 하고 뭐 휴가를 갔을 때도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것들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쓴 사람이 늘었지만 예전에는 매우 소수의 여성들만 쓰는 제도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감당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었던 거예요. 회사가 이거를 일반적인 휴가 휴직으로 인식하고 인사관리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 동료에게 맡겨놓고 당신들이 다 감당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모두가 쓰는 제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있는 모든 남성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최소 3개월 뭐 한 네. 달은 공백이 생긴다라고 사업주가 인식을 한다면
네, 제일
거기에 맞춰서 인사관리를 뭐 인력 운용을 조금 더 120%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배치 그때그때 원활하게 해서 그 대체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들이 일상화가 돼서 기업의 인사관리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이게 일반화되는 거지 그냥 뭐 동료한테 뭐 니네가 조금 더 감당해 이렇게 개인에게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문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문화라는 것이 인사관리 제도로 해결해
할
나갈
사안은
수
아니다.
해결해 나갈 된다. 수 있다는 거죠.
배 대표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면서 아까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들의 경우에 굉장히 또 화날 수 있고 또 그 이유 때문에 출산을 또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승진, 바로 경력 단절. 오히려 출산을 하고 돌아왔을 때 더 가점을 줘서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성진하게 만들면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출산하지 않겠냐. 우리 사회가 그런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이제 기업 안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육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선 커리어가 아니라 리스크로 인식이 돼요. 근데 스웨덴 같은 나라든 이제 거기 총리가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육아는 커리어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롯한 리스크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조화돼 있냐면은 모든 개개인들이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위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높은 학력, 그 똑똑한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도 노동시장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차별이 시작됩니다. 여성들이 평생에 걸쳐서 남성들과 동등한 임금을 받는 연령 구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여성들이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연령 구간이 35세에서 39세입니다.
원래 40대, 50대가 더 고위적이고 임원일 텐데 안 그렇단 말씀인가요?
그건 남성들 얘기입니다. 남성들은 평생에 걸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나이대가 50에서 54세예요. 근데 이거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남성들은 그때까지 자신이 쌓은 커리어와 그다음에 경험치와 노하우를 다 인정을 받으면서 그것이 다 임금으로 치환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여성들은 35에서 39세 때까지만 임금이 올라가고 그것도 남성들과 차이가 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다가 아이까지 얹어져? 그러면 내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절반의 여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어떤 고용 형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적금을 넣기도 꺼려져요. 내가 3개월 후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물음표라는 거예요. 한치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얹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얻는 순간 내 삶은 그냥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계속 아르바이트로 계약직으로 내 삶과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내가 남자를 만난다? 그럼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대부분 계급 결혼을 합니다. 나와 비슷한 계급의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둘이서 등기되고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둘이 앉아 있으면은 더 힘들어져라고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뭐 우리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 이번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럼 어떡할까? 우리 박민아 대표한테로 넘어갑니다. 자, 이건 뭐 저도 뭐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는데. 자, 맞벌이 상황에서 결국 애를 누가 보느냐. 애들은 보채죠. 엄마를 찾죠. 양가에 누구라도 뭐 시부모가 됐든 또 친정부모가 됐든 가까이 살면은 복이라도 받는다. 대신 봐주시기라도 한다. 참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또 자녀의 육아까지도 봐야 되는 건데 실제 어떤 상황입니까? 박 대표님.
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친정 부모님이 가장 건강한 게 최고의 예단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네. 다녔는데요. 정말 그게 이제 실감이 되는 현실입니다. 육아 휴직 후 복직할 때 아이의 돌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진짜 최고의 난제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어린이집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관이 잘 돼 있어서 0세부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한국 사회가 말씀하신 대로 장시간 노동에 맡겨져 있고 친척이나 아니면 이런 조부모 부모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에는 부모의 장시간 노동에 따라서 장시간 어린이집에 또 돌봄을 위탁하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어린이집 다닐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아 이거 좀 버틸만 한데 싶어요. 가장 돌봄의 문턱에서 돌봄의 문턱에 딱 걸렸다.
그 초등학교 들어야 돼요.
네, 네. 지옥은 정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아이가 장시간 돌봄을 기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부모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사실은 기관에 아이들이 돌봄을 받는 시간도 줄어들 리가 없죠.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아이가 1시에 와요. 내가 어린이집 보낼 때는 아이가 7시에 가도 기관에 있었는데 학교는 아 무조건 1시가 되면 집으로 가래요.
네. 수업을 더 받았으면 좋겠끔만.
아, 그렇죠. 근데
한 오후 5시 정도나 6시쯤 하교했으면 좋겠끔만.
너무 좋겠는데. 하지만 부모는 몇 시에 퇴근하나요? 칼퇴근을 해도 7시에 도착을 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만날 때까지는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과밀학급인 경우에는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한다고 해도 추첨을 하고 추첨에서 떨어지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도 있긴 하지만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보로 10분 이상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인 거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양육자들은 그나마 육아휴직을 남겨두었다가 그 시기에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양육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양육자들은 정말 이제 사직을 하고 가정으로 복귀하여 아이를 돌보거나 아니면 사교육으로 해결을 하려는 거죠. 학원 일명 이제 학원 뺑뺑이를 보내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아이들을 과학습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말 돌봄을 위탁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 학원이 최고의 돌봄 시설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원이 더 이상 저학년 때는 학원이 학습을 위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기능이 훨씬 이제 큰 부분인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양육자들이 돌봄을 해결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돌봄 공백에 네,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새학기부터는 이제 저녁 8시까지 최장입니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지긴 합니다만 참 이런 게 풍성하고 풍족하고 다양하고 또 치사 선택할 수 있는 육아 천국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육아 천국. 근데 정원장님께 또 안 여쭤볼 수 있는 게 남자들은 왜 이렇게 육아를 안 하는 겁니까? 정말 정말
남자 대표도 아니고
정말 회사에 네. 회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야근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회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야근이 없는데 그냥 오늘 저녁에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고 배운 것들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좀 가르치고 배우고 모범 사례를 저희가 학습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부모 교육도 필요 없는 사람들만 부모 교육을 받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은 부모 교육을 안 받고 저는 이런 것들부터 좀 바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초등학교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초등학교에서 제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제가 연구를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경력단절이 여성의 경력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안 다닐 때 학교 적응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1시에 오고 막 이런 게 아주 뭐 당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애들이 뭐 7시까지 있고 8시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적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국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오후 3시에 끝나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찍 끝나냐. 실제 살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초등학교의 수업 실수가 우리나라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예전에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젠다로 했는데 이제 실패했었는데 학교에 일찍 끝나면 아이들이 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 수 없어요. 학원 뺑뺑이를 다녀야지 돼요. 그리고 학원 시간이 달라가지고 아이들이 칼 맞춰서 놀 수도 없어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길게 하든지 쉬는 시간을 길게 하든지 학교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봄도 뭐 3시부터 뭐 7시, 3시부터 8시 이런 식의 좀 저학년은 네. 늘봄 학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고학년은 학교에 계속 있으면은 그것도 학대입니다. 그래서 약간 마을에서 돌보는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장님이 왜 남성들은 육아에 온힘을 기울이지 않느냐라는 응답은 안 해주셨는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0981님. 높은 물가의 주거비용,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에 아이 돌봐줄 기관과 사람이 부족합니다. 양육과 돌봄 자체에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5799님. 서민의 삶은 집값은 비싸고 취업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7483님.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 중 하나는 노동시간 감소입니다. 대기업부터 5인 이하의 기업까지 오후 5시까지 야근 없이 근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힘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1197. 우리 딸은 사립유치원 선생인데 아기 낳는다고 퇴사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산 휴가도 육아휴직도 무용지물입니다. 1338님. 출산율은 노후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주셨고요. 콤부차를 마시면님. 돌봄의 제도적인 부분이 대부분 개인이 알아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파란색 조아님. 정시 퇴근만 해도 눈치 보게 되는 사회 분위기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가정이 우선이라는 사회인식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노동시간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공사 창립 특집으로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해결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3일간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아이 울음 없는 사회, 저출생과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강민정 연구위원,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저출생 실태와 함께 출산, 육아, 돌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 이어서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일과 양육에 있어 조금 더 남녀 평등한 접근 방법이 무엇일지 이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 위원님, 아까 우리 배진경 대표가 오늘 또 명언을 또 발언을 해 주셨는데 출산은 리스크가 아니라 커리어가 돼야 된다. 스웨덴에서의 출산에 대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한참 일을 해야 될 나이에 아이도 낳아야 되죠. 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또 직장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보니까 정말 대학교, 대학원, 심지어는 그 이상까지 공부했는데 경력 단절 문제가 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수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우리가 보통 고용률을 이야기할 때 이제 5세 단위로 고용률을 집계를 해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M자 커브가 남아있다 이런 표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여성 고용률이 73%가 넘습니다. 73.9%고
매우 높네요. 네.
남성은 69.1%예요. 오히려 여성이 더 높아요. 근데 이건 이제 군대 이슈가 좀 있겠죠. 남성들이 아무래도 군대 때문에 사회 진입이 늦어지니까 이랬던 것이 여성은 점점 감소하고 남성은 점점 증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연령에 따른 고용률을 보면 역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예. 내려가는. 근데 우리나라 여성은 언제 고점을 찍냐면 이제 올라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25세, 29세에서 가장 높다가 그다음에 점점 내려갑니다. 아. 내려가서 35세에서 39세 사이엔 60.5%까지 떨어져요. 이때 남성 고용률은 91%예요. 그럼 격차가 거의 30%가 넘잖아요. 이 나이대의 이 30%가 넘는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만 보아도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일해야 할 연령대, 아까 말씀하신 커리어가 정점에 달해서 쌓아가야 할 그 시기에 여성들은 많이 경력을 단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희가 이 수치를 보면 저희가 매년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유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육아가 42.7%로 나타나고요. 결혼이 26.3%, 임신출산이 22.8%입니다. 이 세 개를 다 합하면 90%가 넘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결국 이 경력을 단절하는 사유는 육아, 결혼, 임신, 출산 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문제는 뭐냐. 이렇게 경력을 단절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보통은 아이 때문에 경력을 단절하기 때문에 단절 기간이 꽤 깁니다. 몇 년. 평균 뭐 거의 8년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이전의 경력은 사실상 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낮은 일자리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우리나라의 뭐 전형적인 이제 성별 격차라고 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은 뭐 사회 서비스업이라든지 보건업이라든지 돌봄 위주의 굉장히 질라진 일자리는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이라든가 그런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임금 수준도 더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의 이제 그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다른 그 선진국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일본조차도 그 M자 곡선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직 이 M자 곡선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강 의원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해결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길래 우리는 왜 해결을 못했길래 남아있는 겁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일본 사례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또 좋은 정책 대상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사실 여러 가지 성평등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저조한 상황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산율이 워낙 내려가 있다 보니까 예.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인구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일자리에 이제 사람을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민 정책을 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일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인체크.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여성의 경활률,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고 노동시장과 일가정 양립 수준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같이 올라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스웨덴 같은 나라가 다 여성 경활률도 높고 그리고 이제 성평등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국가거든요. 이 나라들은 다 출산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네. 그 길을 사실은 정책적으로 따라가야지만 조금이라도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래서인지 2022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우리보다도 훌쩍 높은 1.26명입니다. 배 대표님, 아까 이제 스웨덴 경우 방금 전에 이제 강 의원께서도 스웨덴의 경우를 이야기를 했는데 꼭 스웨덴이 우리 모델일 수 또는 일본이 우리 모델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경단이 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체로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언급 안 한 부분이면 언급을 해 주시고 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일본식 접근도 있을 수 있고 스웨덴식 접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경단녀 문제를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다 해봐요. 네? 아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 해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삶의 시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까 저기 문자 메시지로도 몇 분 말씀 주셨는데 예. 노동시간이 너무 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약간 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생물학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네.
사실 여성들도 태어날 때부터 애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요.
네.
그냥 억지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억지로 여성에게 떠맡겨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노동시간이 너무 긴데 이 긴 노동시간을 누구에게 부과를 하고 누구에게 돌봄을 부과를 할 거냐라고 하는 사회적 성역할 분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장시간 회사에서 불임을 당하고 노동을 해야만 하고 여성들은 노동도 하고 애도 키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긴 노동시간 안에 아이가 네.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 4일제.
아.
예. 저 솔직히 우리나라는 노동 시간을 정말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저출생은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이 노동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펼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해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뭘 해야 됩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근로감독관 모자란다, 사람 모자란다,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저출생이 문제라면서요. 왜 안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누구에게 아이가 새로 태어나는 건 모두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시스템 정말 뭐 키보드 몇 번 치면은 누구한테 애가 있는지 나옵니다. 물론 그게 다 개인정보라 가지고 뭐 부처 간에 서로 이제 공유가 되진 않겠지만 네. 이거를 갖다가 어느 노동자가 몇 살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정부가 알잖아요. 알면은 그 회사에다가 압박을 넣어야 돼요. 이 사람이 육아휴직을 왜 안 쓰고 있느냐.
아.
그런 식의 정책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사실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노동시간 69시간 얘기하고 계세요.
예. 아까 주 4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KBS 열린 토론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자, 오늘 정원장께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네. 민간위원으로 계십니다. 네. 왜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좋다는 정책들은 다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예산도 그렇게 적지 않았거든요. 320조를 이제 투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18세 미만 그 724만 명한테 18세 미만 아동이 예. 724만 명인데 1인당 1년에 4,400만 원, 한 달에 368만 원을 줄 수 있는 액수예요. 뭐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저출산과 관련 없는 그런 것까지도 모두 포괄을 되어 있고 저는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 있다라는 것만 있고 그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는 것들을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다. 요번에 이제 중요한 아젠다로 정책 평가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하나를 한 게 저는 이게 일가정 양립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아동권리보장원도 자동 육아휴직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에요. 근데 내가 육아휴직을 안 쓰려면 그 이유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못하는 분들이 많을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 급여를 이제 높이지 않으면 끝내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자동 육아휴직제를 이제 고민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주 4일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먼저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우선순위를 또 따져봐야 돼요. 주 4일제도 되게 좋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기업에서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이렇게 자동 육아휴직 이런 검토하는 그 대신 그러면 이제 특수고용직이 빠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해결할지와 관련된 노력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늘봄학교도 지금 뭐 새로운 시도를 또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서울시가 6.3%의 초등학교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이곳이 제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도 제일 낮고 사교육비는 제일 높은 곳이에요. 여기서 뭐 100% 참여해 주면 될까 말까 한 건데 이런 데서 참여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책을 이제 집행한다고 했을 때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이런 뭐 교육청도 있고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협업들도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니지 않지 않나.
참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한두 개의 신의 뭐 한 수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박민하 대표께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쭉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보셨을 테고 출산도 했고 육아도 하고 여러 경험들을 지금 다 하신 가운데 정작 겪어보니까 또 겪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해법의 핵심 또 핵심 또 포인트 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져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뭐 저출생 굉장히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정책들을 사실 살펴보면은 저출생 대책이 무조건 나아라예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만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낳으면 얼마 줄게, 뭐 낳으면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하면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낳는 건 잠시인데 사실 키우는 건 정말 네,
키우는 거는
서른까지 키워야 될 수도 있잖아요.
키우는 건 그렇죠. 이제 캥거루족들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무조건 낳으라고 하는 사실 그런 정책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출산 유도책밖에 안 되는 거죠. 낳고 키우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이고 좀 더 이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건데 아까 뭐 주사일제도 말씀을 하셨고 육아휴직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왜 좀 덜 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출산 휴가를 부모 모두에게 1년씩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출산 휴가라는 것이 우리가 출산 휴가 제도가 있는 이유가 여성의 돌봄권에 이제 기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신생아를 돌보면서 여성의 쉼과 회복과 뭐 건강권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모두가 출산휴가 1년씩을 부여함으로써 서로 돌봄을 좀 제공을 하고 그러면 남성들이 육아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가 육아 제도나 정책 자체가 여성들에게 부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 휴가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일상적으로 봐도 기저귀 가리대 남성 화장실에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자 화장실에만 기저귀 가리대가 있고 그리고 그런 유아 휴게실도 사실 저 때는 남성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아 휴게실에서 기저귀도 갈고 뭐 수유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이유식도 먹이고 굉장히 많은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당연히 여성들에게 하게끔 그렇게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강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육아를 이야기하고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누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왜 서양은 잘 될까 우리보다. 그러면 이 육아가 양립하는 거죠. 남녀가. 그러면 아이고 서양 남자들은 애를 너무 좋아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서양이 방금 전에 박민하 대표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제도가 또 교육이 잘 돼 있는 거지. 어떤 서양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이 이른바 일가 육아와 이게 이제 양립되는 데 있어서 성적으로 평등하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선진국에선 됐는데 우리는 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한국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역사적인 또 이유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정말 우리가 뼈속 깊이 이제 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돌봄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요 정책 아젠다였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정책을 하시는 분들, 정치인들 모두가 다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이라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도 육아 돌봄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결혼을 하든 아이가 있든 없든 돌봄이라는 건 내 인생에서 전생의 과정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돌봄을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저는 초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정책의 모형은 여전히 돌봄을 하지 않는 남성,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개선해야 돼 어떻게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 제도를 고소득 전문직 남성이 쓸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안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 제도를 쓰는 문제는 다 여성, 일하는 여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게 무의식 중에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주류인 돌봄을 하지 않는 남성들이 돌봄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고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서 자리 잡게 하는 사실 그런 정도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에 사인을 준 것이 이 출산 파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저출산 이슈를 예전 한 10여 년 전에 여성들의 출산 파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라는 걸로 사회가 몰고 가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배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프랑스의 한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새 남자와 아기 바구니. 근데 남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단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남성이 이건 뭐 남성들 개인 하나하나 이렇게 잘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떼치떼치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문제를 고민함에 있어서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냐라고 하는 걸 좀 잘 직시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저출생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봐요. 집에 불이 났는데 돈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이거거든요.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불을 꺼야죠. 근데 불을 끄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뭐 돈 쥐어주면 거기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프랑스 얘기하셨는데 사실 프랑스도 저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제기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방편들 중에 하나로 그 가족 제도를 다양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혼외 출산이 60%가 넘습니다.
전체 출산의
네, 60%가
60%를 넘는다고요.
예, 예.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성의 정상 가족만이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인, 입양, 혈연 이것만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동반자법 우리나라로 치면은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는 팍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조금 그렇게 매이지 않는 가벼운 관계들을 가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낳은 아이들과 차별 없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연한 가족 제도가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근데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성평등한 나라이고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질시와 그다음에 혐오의 눈초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다양한 어떤 가족의 구성권을 개인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고정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만 태어날 수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KBS 열린 토론 장사 특집으로 저출생 또 성평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뭐 다뤘던 주제들을 포함해서 과연 우리가 저출생의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지를 네 분이 각각 한 30초, 지금 시간 관계상 30초 내로 좀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정 원장님부터요.
네, 뭐 저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중세 흑사병 사망자 수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뭐 성평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개인 간 경쟁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줄서기 시작해서 취업 뭐 모든 교육까지, 것들이 네. 네.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문화를 좀 벗어나는 게 지금 그래야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출산도 결혼도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박민아 대표는요?
네. 저는 낳으면 애국자라고 하고 기르면서 맘충 소리를 듣게 만드는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짚어내고 싶습니다. 사실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동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접하는 거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데 미디어에서는 계속 양육자의 갈등 혹은 자극적인 양육자 아동의 모습들만 계속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의 자극적인 요소들을 조금 우리가 개선할 필요도 있고 노키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동 차별이고 양육자 혐오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 아래 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진경 대표님이죠. 30초 내로 좀.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오늘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가? 나의 미래, 내 노동의 미래, 내 삶의 미래, 그리고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나의 노동 상황.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정적인 일자리와 그다음에 충분한 임금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이 해결되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강민정 위원님은요?
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법에 따라서 이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차 기본 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출산 정책이 출산 장려 위주로 흘러왔다면 지금은 전생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으로 확장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나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를 해결하는 문제, 뭐 수도권 집중, 주택 비용, 뭐 일가정 양립, 청년층 인식 변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을 알겠습니다. 해야 되고요.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그에 맞는 돌봄 시간, 비용 그리고 서비스들이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열린 토론은 육아 안 하는 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라는 점 그릇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